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고 주신 말씀 놓치지 아니하고 잘 듣고 깨닫고 새기며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많이 더우시죠? 예, 많이 덥습니다. 근데 이 안은 좀 시원하시죠? 예. 이럴 때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어요. 뭘까요? 아, 모르십니까? 예. 이렇게 더운 데 있다가 시원한 데 계시면은 한 5분 정도 되면 예, 졸음이 싹 옵니다. 예. 그 졸음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구나 이러면서 푹 주무시면 안 되고 예, 그래도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아니다 허벅지 꼬집으면 멍들죠. 예, 아무튼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간에 옆에 있는 분들도 그러시면 좀 깨워주시고 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사진 한 장을 퀴즈 한 가지 드리면서 설교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장 사진을 이제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이 두 장 사진 보시고 이 두 장 사진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거 우리나라 고등학교 수학 참고서의 바이블로 불리는 수학의 정석 참고서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1966년도 처음 출간된 사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참고서 사진입니다. 이게 50년이 넘었어요. 50년이 넘도록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고등학교 시절 공부한 책으로 그 자녀도 공부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정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책입니다. 이 책이 얼마나 오랫동안 스테디셀러로서 위협을 떨쳐왔느냐. 저자인 그 홍성대 씨라는 분이 수학의 정석 참고서 저 책의 수입만 가지고 자율령 사립고지요 상산고등학교를 설립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전북 정읍시 그 태인면에 가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아직까지는 유일해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참고서 이름으로 된 도로명이 있습니다. 바로 수학의 정석 저 책의 이름을 따서 수학 정석길 공식적으로 진짜로 수학 정석길 이런 도로가 있을 정도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사진. 예, 저것은 요즘 한창 진행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 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청문회 사진입니다. 위에 것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상곤 후보자 청문회 장면이고 아래에 있는 것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장면입니다. 김상곤 후보자의 경우 논문 표절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특히 이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교수로 재직할 당시에 주한미군 철수 또 한미동맹 폐기를 주장하는 선언문에 여러 차례 이름을 올리고 자신이 직접 그 선언문을 낭독했다는 점 때문에 야당에서 집중적으로 반대하고 있지요. 송영무 후보자의 경우 음주운전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퇴역하고 난 다음에 법무법인과 또 방산업체에서 한 달에 무려 3천만 원이라 되는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것을 가지고 이 야당에서 집중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 대목에서 제가 지금까지 네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혹시 듣지 못하신 분 계실까 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저거 그 목사가 꼭 야당 쪽인 것 같아, 여당 쪽인 것 같아.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예. 저는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닙니다. 제가 소속된 당이 어딘지 아시죠? 예, 저는 예배당 소속이고 천당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예화로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문재인 정부의 인사청문회가 잘 진행돼서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들이 안정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두 장 사진 수학의 정석과 청문회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예. 얼핏 생각하면 전혀 공통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을 힌트로 해서 생각하시면 정답을 추리할 수 있습니다. 자, 수학의 정석 그리고 청문회 공통점이 뭘까요? 정답은 둘 다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다.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단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수학의 정석의 경우 아까 보면 부권으로 되어 있었죠? 요즘에는 뭐 파트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수학의 정석 참고서는 사용하시는 분 아시죠? 기본편이 있고 실력편 단계가 있어요. 기본편 단계, 실력편 단계. 이게 반드시 웬만큼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아니면 처음에는 기본편 단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 기본편 단계 다 마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실력편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수학 실력이 제대로 향상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끔씩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아니 그래도 내가 우리 반에서 우리 학교에서 손가락에 꼽을 정도인데 내가 어떻게 기본편 단계를 가지고 공부를 해? 난 그냥 바로 기본편 넘어서 뛰어넘고 바로 실력편 단계를 가지고 공부할 거야. 예, 이런 학생들이 꼭 있어요. 자, 이런 학생들은 100이면 100 수학 실력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죽으라고 열심히 공부는 하는데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수학의 정석 참고서로 공부한 많은 학생들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를 그 단계대로 거쳐가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 청문회 역시 마찬가지. 보셔요. 후보자 지명합니다. 인사청문회 실시합니다. 경과보고서 채택합니다. 그리고 임명이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 단계가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네 가지 단계가 그 단계대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뭐 후보자 자질이 부족했든지 아니면 야당이 딴지를 걸었든지 좌우간 이 네 가지 단계가 그 단계대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 왈가왈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생들 공부에만 단계가 필요하고 정치에만 단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단계가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역시 거쳐야 할 신앙의 단계들이 있고요. 특히 모든 신앙인들 반드시 신앙의 맨 마지막 단계까지 나아가야만 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반드시 신앙의 단계를 거쳐서 맨 마지막 단계까지 도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의 단계에 대해서 예수 믿는 우리가 거쳐야 할 신앙의 3단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거쳐야 할 신앙의 3단계는 무엇인지 살펴볼 텐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각자의 신앙의 단계는 나의 신앙의 단계는 어디까지 도달했는지 스스로 점검하면서 마지막 신앙의 단계까지 꼭 나아가리라 다짐하며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거쳐야 할 신앙의 첫 번째 단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동기의 단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동기의 단계입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1절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여기 서서 하거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도중 어떤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신 사건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은요. 여러 가지 면에서 독특한 점이 있는 사건입니다. 우선 고침받은 병자의 숫자로 놓고 볼 때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한 번에 고쳐주신 병자의 숫자로는 성경에 병자의 숫자가 기록된 경우 중에서는 가장 많은 경우입니다. 자, 또한 병자를 고쳐주신 구체적인 방법, 이 방법 역시 다른 경우에서는 볼 수 없는 매우 특별한 방법이 사용됐습니다. 자, 이 부분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볼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학자들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 이렇게 두 가지 사건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신 모든 사건 중에서 가장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신 사건은요, 질병에서 고침받았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질병에서 고침받고 난 그 다음 장면 또한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독특한 점이 많은데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 일단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하게 부르짖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그 다음 나병 환자 10명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해 결사적으로 외쳤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기 나오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 표현은요, 그냥 큰 소리를 쳤다, 고함을 쳤다, 뭐 이 정도 뜻이 아니에요. 저기 나오는 소리를 높여 이르되라는 것은요, 듣는 사람들의 고막이 견디지 못할 만큼 그만큼 큰 소리로 외쳤다. 또 소리 지르는 그 사람, 그 당사자 본인의 성대가 터져나갈 만큼 엄청나게 커다란 소리로 외쳤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본문에 나온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결사적으로 간절하게 소리친 이유가 뭡니까? 분명하죠. 자신들이 안고 있는 이 무서운 나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소리친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온 나병 환자들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겁니다. 건강의 문제가 동기가 되어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이처럼 모든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저마다 각자의 동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나병 환자처럼 자신이 안고 있는 질병이 동기가 돼서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이 마음의 공허함과 외로움이 동기가 되어서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가족이나 친구,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인해서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적인 호기심 혹은 영적인 호기심이 동기가 돼서, 달리 표현하면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 동기가 되어서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나는 동기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모태신앙인 경우입니다. 모태신앙인의 경우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나왔으니까 나는 뭐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고 뭐 그런 거 없어. 그냥 나는 교회에 나오게 된 특별한 계기, 특별한 동기 없어. 그냥 부모님 신앙을 물려받은 것 뿐이야. 뭐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왔나? 어렸을 때부터 그냥 나오고 있었지? 예,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이 계시죠? 하지만 모태 신앙을 가진 분들 역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동기의 단계 분명히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동기의 단계가 바람이 스쳐 지나가듯이 알게 모르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혹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처럼 분명하게 체험이 되어서 그 동기의 단계가 자기에게 다가오든지 좌우간 뭐 어떤 식으로든 알게 모르게 스쳐 지나가든 아니면 강렬하게 다가오든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신앙생활하게 된 동기의 단계 분명히 있어요. 자, 이처럼 모든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각자의 동기의 단계가 있는데, 중요한 것, 이와 같은 1단계, 동기의 단계에서 반드시 그 다음 2단계, 그 다음 2단계 신앙의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2단계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신앙의 2단계는 순종의 단계, 말씀에 대한 순종의 단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3절로 14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첫 번째 단계인 동기의 단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즉, 질병에서 고침받고 싶다는 동기의 단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건강 문제 해결하려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자, 근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는 요 대목, 고침받는 요 대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잘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지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하고 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 이렇게 두 가지 사건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신 모든 사건 중에서 가장 독특한 방법으로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구체적으로 뭐가 독특한 점, 뭐가 독특한 것이냐? 일단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찾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실로암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고쳐주신 경우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침을 뱉습니다. 진흙을 이겨요. 그걸 가지고 맹인의 눈에다가 바르신 다음에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고쳐주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9장에서 맹인을 고쳐주신 것은 아주 독특한 거예요. 여기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신 것은 구체적으로 뭐가 독특한 것일까? 자, 보십시오.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 다음 그들이 언제 깨끗함을 받았습니까? 언제?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저희를 고쳐주세요, 예수님 앞에서 그 즉시 깨끗해진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을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예, 이 당시 율법의 규정이 그래요. 이 당시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나병 환자가 깨끗이 낫게 되면 반드시 자기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깨끗하게 된 자기 몸을 보여주고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이에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병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고침을 받을 때 예수님 앞에서 그 즉시 고침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고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나 혹은 손을 얹어서 안수해 주시고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나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자마자 그 즉시 고침을 받았나요? 자, 다 같이 화면 통해 마태복음 8장 2절로 4절 우리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주여 원하시면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저기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나병 환자 한 명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보십시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됐습니다. 저기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저 나병 환자의 경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병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예수님께서 안수하시자마자 그 즉시 고침을 받았습니다. 딱 하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들만 예외였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나병 환자들만 유일하게 예수님 앞에서 그 즉시 고침을 받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서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만 그 즉시 고쳐주시지 않았을까요? 아, 왜 차별하신 겁니까? 어째서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깨끗해지도록 그렇게 고쳐주셨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이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 여부를 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 즉시 고침받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서 제사장에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았다는 거 이거 결국 무엇을 가리킵니까? 간단해요. 네, 간단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자기들 병이 나은 상태로 제사장에게 간 게 아니라 병이 낫지 않은 상태로 제사장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처럼 자기 몸이 깨끗하게 나은 다음에 제사장에게 확인하러 간 게 아니라 보여주러 간 게 아니라 아직도 자기들 몸이 흉측한 상태인데 그 흉측한 상태 그대로 제사장에게 갔다 이 말이에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 몸을 고쳐주시지도 않고 무턱대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니 우리 몸에 있는 이 흉측한 상처들을 어느 정도 없애주고 나서 제사장에게 가라고 해야지 아직도 우리 몸에서 이렇게 피고름이 철철 흐르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이 상태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라는 건가? 이게 도무지 말이 안 되지 않은가?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들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자기들 몸이 흉측한 상태지만 여전히 자기들 몸에서 피고름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러나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주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모두 다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신앙의 2단계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동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든지 어떠한 동기를 통해서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든지 상관없이 불문하고 모든 신앙인들은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2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은혜로서 깨달을 수 있고 또 자기 심령에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단계가 있어야 코울리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단계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된 신앙인의 모습을 갖출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신앙의 단계는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2단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아주 많은 신앙인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와 같은 2단계만 가지고서 자기 스스로 만족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2단계, 그 다음 단계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5절로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중에서 소제목이 붙어있는 성경을 보시면 거의 대부분 누가복음 17장 11절 앞부분에 조그만 글씨로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함을 받다, 이런 식으로 기록돼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관심은 사실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부분은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하게 고침받고 난 그 다음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하게 고침받고 나서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어떤 모습을 보일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게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들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예, 저기 있는 것처럼 10명 중에, 깨끗하게 고침받은 10명 중에 한 사람만 감사드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단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드렸어요. 이 모습을, 이 반응을 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돼요. 10명이 다 깨끗하게 되는데 나머지 아홉은 어디 있느냐? 참 섭섭하다. 하다못해 짐승도 자기를 도와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는데 어떻게 10명 중에 딱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표시한단 말이냐? 정말로 너무나 섭섭하구나. 이런 식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냐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자신의 섭섭함을 드러내시는 말씀이 아니라 신앙의 최종 단계인 감사의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한 아홉 명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내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사실은 안타까움으로만 끝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와 같은 안타까움, 아홉 명에 대한 이와 같은 안타까움, 본문 19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나병에서 고침받고 돌아온 감사드린 한 명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칭찬하신 말씀입니까? 아이고야, 너는 정말, 다른 아홉 명은 모르겠는데 너는 정말 인간이 됐다. 기본적인 예의를 잘 갖췄구나. 이런 식으로 칭찬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사의 단계까지 나아간 한 사람에게만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했다는 거, 이거 결국 무엇을 가리킵니까? 나병에서 고침받은 10명 중에 단 한 명만 구원받았다. 나머지 아홉 명은 비록 육체적인 질병은 고침받았지만 가장 중요한 영혼의 구원은 받지 못했다. 천국 백성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대해서 일부 학자들, 어떤 목사님들은 죄송하지만 아마 이 아홉 명도 나중에 예수님께 따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 인사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예, 상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 나옵니까? 없어요. 이들 아홉 명은 예수님께 고침받고 그리고 끝. 더 이상 성경에 기록도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성경이 이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즉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선포하신 말씀 한 명 구원받았다. 나머지 아홉 명 너무나 안타깝다. 이 말씀입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신앙의 3단계 중에서 어느 단계까지 도달하셨습니까? 아직 신앙의 1단계에만 머물러 있는 분 계십니까? 꼭 말씀에 순종하는 2단계로 꼭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2단계에서 만족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반드시 신앙의 최종 단계인 감사의 단계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마땅히 감사할 것을 감사하는 성도, 감사의 조건이 내 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고백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간직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그러한 성도가 꼭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어느 단계까지 도달했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신앙의 1단계에 머물러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명령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신앙의 최종 단계인 감사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